에스겔 19번 메시지.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 불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 생명에 의한 하나님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의 마지막 부문인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앞에 세 부문은 마지막 부문을 위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회복은 모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심판, 주님의 회복의 결과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의 집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집을 위합니다. 이상을 본 시기. 이 부문의 서두에 이상을 본 때 해와 달과 날이 언급됩니다. 1장의 서두에 있는 해와 이곳에 언급된 해를 비교해보면 20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1장에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의 이상을 본 것은 포로된 지 제5년 때였습니다. 그가 40장에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이상을 본 것은 포로된 지 2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2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첫 이상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가 30, 곧 제사장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나이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상을 보았을 때 그는 50세, 곧 제사장이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보려면 에스겔에게 더 많은 생명의 성숙이 필요했음을 뜻합니다. 처음 이상을 보았을 때 그는 아직 젊었고 겨우 30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을 보았을 때 그는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이는 그가 생명 안에서 더욱 성숙해졌을 때 주님의 전을 볼 수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을 보는 데는 생명의 성숙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건축에 대한 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문데 이는 그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0세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들은 견습생이 될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을 보기란 불가능합니다. 모든 연수들이 5년 단위로 개수되는 것은 의미 깊습니다. 에스겔은 첫 이상을 제5년에 보았고 마지막 이상은 제25년에 보았습니다. 25는 5 곱하기 5입니다. 성경에서 5는 사람 더하기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4는 피조물인 사람의 숫자이고 1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5는 책임을 짊어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4 더하기 1로 구성된 5는 피조물인 사람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할 때 함께 책임을 짊어짐을 상징합니다. 25라는 수는 성숙을 의미할 뿐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도 의미합니다. 이 해는 또한 제14년으로도 불리웁니다. 제25년이 그들이 포로된 때부터 계산된 것인 반면 제14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부터 계산된 것입니다. 40장 1절은 성이 함락된 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14는 주로 7 곱하기 2로 구성됩니다. 7은 완성의 수요, 2는 간증의 수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14년 동안 백성들에게 강한 간증이 되어왔음을 말해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이 멸망되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해 예언했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14년 뒤에 에스겔은 더 전진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성의 멸망의 간증이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그 간증은 14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14년 후에 포로된 백성들은 그것이 강한 간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이 그 이상을 본 것은 연초인 정월이었다고 합니다. 첫 달은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건축이 반드시 새로운 출발을 가져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건축에 관한 것을 볼 때 그것은 우리의 생애에서 새로운 출발입니다. 또 제11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따르면 첫 달의 제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 곧 구속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질 때마다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결코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가질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시작도 항상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에 근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을 본 장소. 이제 이상을 본 장소를 살펴봅시다. 에스겔은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전에 관한 이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는 거룩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려졌습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려짐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짐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끌려졌을 뿐 아니라 부활과 승천의 장소를 상징하는 높은 산으로 이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높여진 장소, 즉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영 안에서 느낄 것입니다. 더욱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종파 안에서 포로되어 있었을 동안에는 교회 건축에 관한 이상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땅으로 교회 생활로 돌아왔을 때 교회 건축의 이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합당하게 보려면 올바른 위치와 올바른 입장과 올바른 각도가 필요합니다. 위치와 입장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를 보고 싶다면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합당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건축을 보고 싶다면 예루살렘의 산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을 본 사람은 에스겔만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영 안에서 높은 산으로 이끌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을 보기 위해 높여진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건축에 관해 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음 상한 이유는 영적인 것에 관하여 그들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어린애들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장난감을 만지면 그들은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 생명에서 성장하여 장난감을 버리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성장하여 위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을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입지와 가장 좋은 각도를 갖춘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된 채로 남아 있었다면 그는 결코 건축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산 정상에 있지 않고 평지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을 보려면 우리는 자라고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높은 산 위에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건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상. 에스겔은 건축의 이상을 보기 전에 사람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일장의 사람과는 달리 단쇠처럼 생기지 않고 오히려 노처럼 보였습니다. 일장의 주님의 영광의 이상에서 보좌 위에 계신 주 예수님은 단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 그분은 보좌 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문에서 청량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청량하려는 것은 심판하고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 자매가 옷감을 사려고 할 때 그녀는 먼저 그것을 자로 잽니다. 천을 청량할 때 그녀는 그 옷감의 질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청량하면서 그녀는 심판합니다. 마찬가지로 40장의 청량은 심판과 관계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지 않고 청량하고 소유하시기 위해 노새 모습으로 문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청량하러 오실 때 먼저 그분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예표론에서 노시나 구리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셨을 때 그분은 노뱀으로 비유되셨습니다. 구약에서 번제단은 노스로 입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예는 노시 심판을 상징함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이 일단 심판받으면 그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심판받은 후에는 어떤 종류의 시험과 검사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더 전진된 심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셨으므로 이제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온갖 종류의 시험과 검사와 심판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축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건축에 속한 것을 측량하십니다. 에스겔은 보고 듣고 마음을 고정시킬 것을 명함받음. 에스겔 40장 4절은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건축의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실 때 그 선지자는 예리한 시력을 갖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에게 보여질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 마음을 그것들에 고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처소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면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 다른 한면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특정한 거처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의 정확한 위치, 곧 명확한 거처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겔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대략적인 밑그림 혹은 도면을 살펴봅시다. 먼저 표 1을 참조하십시오. 표 1은 성전과 안팎의 뜰을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건축물 전체는 사각형으로서 각면의 길이는 500규빗입니다. 그 4면 중 3면만 입구를 갖고 있습니다. 문은 동남 북쪽에 있으며 모두 담벽 둘레의 바깥뜰로 향합니다. 바깥뜰에는 돌로 된 6개의 포장길이 있습니다. 각 포장길마다 5개의 방이 지어졌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희생물과 재물을 먹고 누리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그 30개의 방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장소임을 뜻합니다. 바깥뜰 안쪽에는 안뜰이 있는데 역시 3면, 즉 동남북쪽에 문이 있습니다. 이로써 문이 도합 6개, 바깥뜰 3, 안뜰 3이 됩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에스겔이 본 건축물에는 담벽이 2개, 곧 바깥뜰의 담벽과 안뜰의 담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담벽에 문이 3개 있습니다. 담벽과 문들의 치수와 형태는 모두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안뜰에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이 하나님의 전 단지의 중심입니다. 그 제단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단지 중앙에 있는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전에 관한 부문인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 세 가지 중점이 다루어집니다. 이들 세 항목이 모두 거룩합니다. 에스겔이 바깥쪽에서 시작하지 않고 안쪽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이것을 예시합니다. 이 구절은 밖에서 시작하여 몸과 혼과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속으로부터, 즉 우리 영으로부터 시작하시고 밖에서 시작하지 않으심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항상 속으로부터 시작하는 반면 사람들의 움직임은 항상 외적입니다. 이러한 비단에서 우리도 교회 생활에서 어떤 것을 외적인 방식으로 시작하지 말고 항상 속에서부터 시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건축은 먼저는 성전이고 그 다음은 성이며 그리고 땅입니다. 담벽. 성전에 관해 첫 번째로 보아야 할 항목은 담벽입니다. 성전은 사면에 담벽이 있습니다. 담벽은 분별, 곧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과 결코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것을 구분짓습니다. 그 담벽은 분별의 선입니다. 담벽의 치수에 의하여 우리는 그 담벽이 분별의 선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권익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건축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권익과 하나님의 건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분별시키는 선입니다. 수백만의 인구가 있는 도시에서 우리는 분별의 선이신 그리스도로서 누가 하나님께 속했고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담벽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담벽 밖에 있습니다. 그 담벽의 치수는 매우 특이합니다. 나는 인류 역사상 역대로 그런 담벽이 있는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담벽은 높이가 6규빗이요, 두께가 6규빗입니다. 우리가 이 담벽의 교차 부분을 볼 수 있다면 6규빗 곱하기 6규빗의 정사각형을 볼 것입니다. 숫자 6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담벽은 높이가 6규빗, 두께가 6규빗입니다. 6은 사람의 숫자이므로 담벽은 정사각처럼 곱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심지어 부활하신 사람이신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으로서 분별시키는 선이십니다. 그분은 정사각형이고 곱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 안에는 불완전함이나 부족함이나 구부러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것에서 곱고 올바르며 온전하고 완전하십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러한 사람이 분별시키는 선입니다. 만일 예수님만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제외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사각형도 아니며 곧거나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정사각형이시고 곱고 온전하며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그분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드러나고 정죄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12살의 소년이셨을 때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를 아무리 위하셨어도 여전히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음을 봅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익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예로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일대기가 우리를 정죄하는 요인이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담이실 뿐 아니라 또한 문이십니다. 담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내몰고 정죄하십니다. 그러나 문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의 영역 안에 있다면 그것은 문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안으로 데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문이요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권익과 하나님의 건축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문이심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세부적인 항목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문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상세히 보았습니다. 치수. 문의 깊이는 전면부터 후미까지 50규빗입니다. 문의 너비는 2편에서 저편까지 25규빗씩입니다. 이 숫자들은 책임의 수인 5의 배수입니다. 7층계로 된 계단. 문 앞에는 7층계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오르막의 층계들은 꽤 높은데 이것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함을 뜻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세상 오락에 참여한다면 그는 내려가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올 때마다 우리는 올라가는 계단 위에 있음을 느낍니다. 내 부문으로 구성됨. 문은 내 부문, 바깥 문지방, 복도, 안 문지방, 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세 개의 문지방이 있습니다. 바깥 문지방과 안 문지방이 있고 이 둘 사이에 복도라고 불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통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같이 문에는 바깥 문지방, 복도, 안 문지방이 있고 또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은 다소 성전에 이르는 로비를 닮았습니다. 바깥 문지방, 복도, 안 문지방, 로비를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는 일곱이 아니라 여덟 층계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입구. 문에 대한 상세한 그림인 표 2를 살펴보면 문 안쪽에 문의 입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입구는 정확히 폭이 10규빗씩입니다. 입구가 10평방 규빗 넓이라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무엇보다 먼저 십계명을 나타냅니다. 십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든 문 입구는 다 이룹니다. 입구의 넓이는 정확히 십계명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십계명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면할 때 우리는 배제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이루실 수 있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셨습니다. 입구의 넓이가 10평방 규빗인 반면 문 자체의 넓이는 13평방 규빗입니다. 문의 양 옆에 있는 담벽은 1규빗 반씩입니다. 이 둘을 함께 더하면 3규빗이 됩니다. 3은 3일 하나님의 수요 또한 부활의 수입니다. 여기서 3은 반분되는데 1규빗 반은 한쪽 옆이고 1규빗 반은 다른 쪽 옆입니다. 기억해 둘 것은 성막에서 서 있는 널판들의 폭은 1규빗 반이고 두 널판을 합하면 3규빗이라는 단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숫자들은 의미가 깊습니다. 이 숫자들은 십계명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신 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3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안에서 두 개의 절반으로 쪼개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문지방. 문 다음에는 문지방에 이르는데 문지방의 치수는 6규빗 곱하기 10규빗입니다. 이 숫자들을 함께 둠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숫자 6의 사람이 되신 3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계명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시고 죽음 안에서 쪼개지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문을 여셨습니다. 통로. 문지방으로부터 우리는 통로로 갑니다. 통로에는 많은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문지기 방들. 에스겔 40장 10절은 이 통로에 6개의 작은 방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좋은 번역들은 문지기 방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머무는 방들입니다. 각 문지기 방은 넓이가 6평방 규빗으로서 담벽의 교차 부분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그분의 인격과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참 문지기이심을 의미합니다. 만일 담벽이 없다면 죄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모독이 될 것입니다. 담벽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지만 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이끕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요구들을 성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정사각형이시고 곱고 합당한 사람이시므로 십계명을 성취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지키는 문지기 방들이십니다. 오직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부합되는 자들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습니다. 여섯 개의 문지기 방들은 세 개씩 두 조로 나뉩니다. 또다시 사람이 되셨다가 둘로 쪼개지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 3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지기 방들이 한 분 그리스도 자신임을 가리킵니다. 경계. 세 개의 문지기 방들 사이에는 각기 5규빗씩 되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다시 5규빗의 두 조로 구성된 10규빗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의 모든 요구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책임을 짊어지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것은 또 증거를 상징하는 숫자 2를 갖고 있습니다. 한쪽 면에 각기 5규빗의 두 공간이 있고 다른 면에도 각기 5규빗의 두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의 책임을 완전히 감당하셨고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십계명의 모든 책임들을 이루셨습니다. 문지기 방들로부터 경계로 나아갑니다. 흠정역은 경계 대신 공간이라고 번역하고 다른 번역들은 단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각 문지기 방들 바깥쪽에 폭 1규빗의 공간, 즉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셋씩 두 개조로 되어 있으므로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통로의 넓이가 10평방규빗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통로의 폭이 8규빗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양면에서 문지기 방 둘레의 경계 폭 1규빗씩 뺀다면 이로 인해 통로의 폭은 8규빗 뿐입니다. 8은 부활의 수입니다. 한 주의 첫날, 즉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도 여덟째 날입니다. 그래서 제8일은 부활의 날이며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우리는 부활을 통과하고 새로운 시작을 갖습니다. 기둥들. 다음에는 기둥들을 살펴봅시다. 기둥들은 그 위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에스겔 40장 14절은 기둥들이 총 60규빗이고 각 기둥마다 두 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각 기둥 곧 각 지주는 두 면이 있고 각 면은 2규빗입니다. 통로 양쪽에는 각 2규빗씩의 15개의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로의 양쪽이 30규빗인데 전부 합하면 60규빗입니다. 15는 3 곱하기 5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시는 부활 안에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증거를 가리키는 숫자 2도 존재합니다. 30이란 수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박석이 깔린 모든 포장길들의 방들과 일치합니다. 전 구조의 지붕을 떠받치는 지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떠받치는 힘에 의해 지탱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떠받치는 힘은 30이라는 수이고 그리스도의 누림도 역시 숫자 30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떠받치는 만큼만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성전의 측면에 있는 방들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표현 역시 30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표현, 그리스도의 누림, 그리스도에 의한 지탱은 모두 숫자 30에 의해 상징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누린 것만을 표현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떠받쳐 주시는 것만 누릴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들. 각 지주의 두 면에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승리, 심지어 항구적인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지키시는 분인 그리스도는 견고하게 서 계시고 책임을 짊어지시고 지탱하고 주도적이시며 항구적인 승리를 가진 분이십니다. 현관. 기둥들로부터 우리는 현관으로 나아갑니다. 현관의 숫자는 8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주로 숫자 5, 6, 10이 쓰였지만 현관에는 숫자 8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부활 안에 새로운 시작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창문들. 창문은 빛과 공기가 들어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좁은 창문들이 아니라 창살이 있는 창문들, 즉 성전을 소극적인 것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 창살을 그 위에 장치한 격자창입니다. 하지만 창문은 공기와 빛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창살이 있는 격자 창들은 생명주는 영을 상징합니다. 도합 30개의 창문이 있는데 한쪽 면에 15개, 다른 쪽 면에 15개가 있습니다. 문은 창문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는 영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주는 영은 공기와 빛을 들이며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배척합니다. 격자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비스듬히 경사졌다는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창문의 바깥면은 좁지만 안쪽면은 더 넓다는 뜻입니다. 생명주는 영께서는 언제나 안쪽면으로 향해 있습니다. 외적으로 말해서 그분은 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말해서 그분은 매우 넓으십니다. 광범위한 확산. 에스겔은 담의 높이는 언급하지만 문의 높이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치수가 빠진 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성전 전체 복합단지는 높이의 인상보다는 광범위한 확산의 인상을 줍니다. 심지어 벽의 높이도 고작 6규빗입니다. 도면에 따르면 성전 복합단지는 500평방규빗으로서 거대한 높이는 아니지만 크게 펼쳐져 있습니다. 인간의 관념은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건축할 때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증거를 온 땅 위에 확산하시러 사람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문이 삼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정사각형이시고 곧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위해 책임을 감당하시고 십계명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간증이시며 부활하신 분, 곧 소생시키는 생명주는 영으로서 영원토록 승리를 간증하는 살아있는 증인이십니다.